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일으키고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돌아가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를 살인교사, 전장에서 적군에게 죽는 것처럼 계략을 꾸민 장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의 수평 확대와 수직 심화를 깊이 인식한다. 죄의 수평 확대와 수직 심화를 깊이 인식한다. 그러니까 죄는 점점 더 그 넓이가 넓어져 가고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는 생물과 같아서 확대되고 깊어집니다. 다윗은 가늠보다도 더 심한 살인교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는 자신의 범죄로만 끝나지 않고 요압에게로까지 이어졌고 또 그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도록 하는데 여러 군인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는 자신만 먹고 끝내지 않고 그 남편에게까지 주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대된다고 해서 그 죄가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될수록 그 죄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함이 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고 깊어지는 것을 멈추게 해줍니다. 비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특히 가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사람들, 특히 가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다윗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외로움, 그 허전함, 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음,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도 사실인데, 그 허함이 이렇게 그 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환영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처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백은 참 다른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외면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품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상실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와 같이 성인이 된 다윗이 가정에서도 참 그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그렇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미갈과의 관계는 정치적이었고 미갈은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예쁘고 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 공함이 결국 밧세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누리는 것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1순위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친밀함을 느껴야 그 마음의 공허함이 커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해체되어서 가정이 있어도 또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 같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런 또 건강한 가족의 이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일으키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 때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 그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제일 끝절에 다윗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극의 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존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다윗이 수많은 그 고난들, 그 역경을 거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왕궁 그 지붕을 거닐다가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첩경입니다. 예, 큰 2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전도서 11장 9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먼저 우리 시편 1절 2절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그 다음 전도서 11장 9절인데, 예,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제가 제목을 언중유골이라고 붙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비유인데 그 비유 속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A번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 그 11장에서 살폈듯이 이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보내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면 또 자기가 사람을 보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또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는 자기가 사람만 보내면, 명령하기만 하면 다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임신 소식을 알리고, 요압이 우리아를 보낼 때는 뭔가 통제권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할 때는 통제권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그 자발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뒤 그 다음 주나 한 달 뒤가 아닙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가까운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죠.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러 비유 중에서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장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다 탕진하고,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돌이킨 데 있습니다. 그 돌이킴이 그에게 회복의 출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사실을 사울 왕이 들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고 그 네가 가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러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임금을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 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비버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한 사람은 무엇이 많았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예,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마치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그 왕들이 일정이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 왕이 할 일이 만 가지나 된다고 해서 그 만기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당시 왕들은 밤 11시에 그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 특히 하루에 세 번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신하들과 경연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왕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가리키는 교육하는 그 담당 부처가 홍문관이거든요. 홍문관. 그게 수장이 대제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하는 공부를 주강, 조강, 점심때 하는 것을 주강, 저녁에 하는 것을 석강.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겁니다. 아마 다윗도 다윗에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신하들이 또 여러 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들리지 않고 아마 공부하는 토론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일에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재판에 관련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예, 뭐 그 며칠 전에 이건희 씨 그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뭐 그를 주식 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이 얼마다? 예, 굉장히 부자 나타낼 때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뭐 건물이 얼만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 사람의 부유함의 정도를 가축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예, 그 제가 지우지 않고 그 사무엘상 25장 2절 있죠.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그 양이 3천 마리고 염소가 천 마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부자다 이야기.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에 딸려서 땅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집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논밭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기도 보면 욥이 그의 소유물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종도 많았다 이러니까 예 그렇게 재산을 표현하고 다른 뭐 그 저택이나 또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버릴 필요가 없는 충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10번 다윗에게 온 나단 선지자는 한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달처럼 되었거늘. 예,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는 그의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암양 새끼는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서 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겨우 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갖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벌은 건지 유산으로 받은 건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가난한 사람의 가족에게 이 양은 딸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요. 같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가끔 그 길을 가다가 그 벽에 반려견 찾는다는 벽보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제 그 반려견을 찾는 그 종이에 이 찾으면 알려주시면 얼마를 사례하겠다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틀림없이 그 현상금보다 그 발견이 더 비싸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비싸지 않은데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현상금으로 거는 것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려견은 그 주인에게 그 개의 가치보다 그 존재의 가치가 더 큰 거죠. 예,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암양 새끼가 아니라 반려양이었던 거죠. 이 재밌는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과 함께 그의 잔으로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가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다. 먹고 마시고 눕다. 이 동사가 그 11장 1절에 보면 그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아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먹다, 마시다, 잠을 자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D번, 4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행인이 그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재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예, 부자에게 즉 자기에게 온 이 말을 세 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인을 대접해야 하는 1차적인 의무가 이 부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행인이 부잣집을 찾아간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대접할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자기 마을을 찾아온 사람을 내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나그네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당신은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해 줘야 다른 일을 벌이지 않고 하룻밤 묵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고. 그래서 외지 사람이 오면 그 서로서로 이렇게 잘 환대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 부자가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스파이더맨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부자는 큰 경제적인 힘을 가졌지만 책임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자의 집에 행인이 찾아왔을 때 부자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예,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왕궁 지붕을 거닐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자를 찾아온 사람도 거니는 사람입니다. 같은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무자비하게 빼앗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잣집에 소장농이었든지 아니면 일을 봐주는 그런 그냥 같이 살지 않는 머슴 하인의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부자는 더 나쁜 인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이 빼앗다는 이 동사가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제적이고 억지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부자가 그거 빼앗아 오면서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을에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당신이 이번에 환대할 차례요. 그러니 당신 그 양 키우는 그 암양 새끼 내놓으시오. 가난한 사람이 애글복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저 양은 그저 양이 아니라 제 딸과 같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시면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양값을 제가 벌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양만은 손대지 말고 좀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사는 다른 하인들이 그 양을 잡았겠죠. 그리고 같이 앉아서 독대하면서 그 양 고기 먹었겠죠. 그 이런 얘기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행인이 말하기를 양이 새끼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양념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 구운 양고기의 맛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다 그냥 접대용 멘트죠. 예, 또 뭐 부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얘기하면 박장대소 했을 것입니다. 그 대화는 전부 다 껍데기뿐인 대화였겠죠.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치타는 주로 가재를 좀 사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치타들이 두 마리 세 마리 협공해가지고 이제 가재들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숨을 끊어놓고 먹으려고 하면 있죠. 그 사자의 무리들, 사자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어슬렁 어슬렁 옵니다. 와서 그냥 뺏어 먹어요. 예, 사자에게 그 치타는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냥 카카 거립니다.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그냥 제가 그 안에 있으면 가서 사자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은 취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취하다가 빼앗다가, 여기 나온 빼앗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다윗은 세속적인 왕의 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F번, 다윗은 화가 나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예,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어떤 뭐 신앙적인 이런 것이라기보다 객관적으로 봐도 시시비비가 분명할 때, 예, 확실할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뭐 내가 내 손가락 긁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이것이 틀리면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얘기들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의 상황이죠. 예, 우리 속담을 빌면 그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번 6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예, 네 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 그 출애굽기 22장 1절 있죠? 교환이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우리가 뭐 그 삭개오 이야기를 볼 때 또 살펴보겠지만, 예, 삭개오도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는 되게 회박했는데 그것이 자기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만약에 다윗이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다면 뭐 죽어야 된다느니 뭐 네 배를 갚아야 한다느니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큰 4번 7절에서 15절 상반절은 제가 정문일침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예. 이제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에이버 나단은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7절, 8절인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예,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베푼 큰 은총만 크게 생각해봐도 지금 다윗은 왕가의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사울의 뒤를 이어 그 집을 계승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에는 그 전 왕의 부인과 첩들을 이제 그 정복한 왕이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윗이 그렇게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 사울에게는 첩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리스바는 아브넬이 차지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였고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지금 내게 없는 것은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9개가 있고 하나 없어도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예, 귀찮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 9절 10절에는 업신여기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역도 성립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예, 교우님들이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제가 말하는 것 다 부정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제 말뿐만 아니라 저를 업신여기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도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한다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늘 생각하는 것이 악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늘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또 그 사울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한숨 쉬셨을 거예요. 정말 깊은 한숨을. 다윗의 죄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 말로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성경 많이 읽지 못해도 또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지 못해도 내 삶이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0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중하면서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고 그의 처를 빼앗아 자기 처를 삼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암몬 자손의 칼로. 다윗은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고서도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도록 했습니다. 더 나쁜 짓이죠. 다윗은 십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일도 죄도 범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죠. 디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12절 볼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행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다윗이 칼로 예, 그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집을 파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부터 계속 또 살펴보겠지만 예, 그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또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입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 쿠데타를 당합니다. 예,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나중에 압살롬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잊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하나님의 징계 선언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예, 회개의 시작은 죄에 대한 시인입니다. 예,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그 흔히 쓰는 말로 그 빼박캔트,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까지 가서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또 않았습니다. F번, 다윗이 자기 잘못을 시인했을 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의 과정은 굉장히 길고요. 또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아주 간결합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죄 고백에는 핑계나 변명이 없습니다. 또 그 사울처럼 그 선지자에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남겨오고 뭐 제사 지낸다 핑계대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사람들 앞에서 좀 자기를 높여 좀 달라고 예 저 자기 면 좀 세워 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죄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듯이 우리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교우들이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예, 너 그럴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회개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회개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시편이 있죠. 예, 그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회개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모두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세바 사건과 가장 긴밀한 것이 바로 51편이고요. 또 한 편 더 하면 32편입니다. 그래서 그 51편의 몇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시편 51편을 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 시의 표제어, 즉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다고 처절하게 회개한 후에 이 시를 지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 상반절 그 다음번에 이 시편이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맞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B번 다음의 구절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51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인간의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은 어머니도 죄인이고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얘기를 할 때도 자기의 이야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정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쇠가 녹이 쓸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녹을 없애려면 사포로 문지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쓴 녹은 다 없어집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속 깊숙이까지 전체가 다 녹이면, 녹이 다 쓸어 있고 부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포 두꺼운으로 문지르면 됩니까? 아니면 더 예리한 그라인더로 갈아내면 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된 쇠는 용광로 속에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넣어서 새로운 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자기는 그 쇠는 멀쩡하고 거기에 녹슨 정도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녹슨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 끝까지 녹이 다 쓸어 있는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가장 크게 잃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다. 구원의 즐거움이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뒤집으면 죄를 짓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쁘고 말씀 읽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죄를 고의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딱 하고 나면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싫고요. 성경 읽기도 싫고요.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예,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화됩니다. 예배당 나올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경 읽을 수 있고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전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의 제1원칙은 온전한 것입니다. 제물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비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비싸서 다리 하나 부러진 양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 양보다 몇 배 비싼 다리 부러진 소 드릴 수 없습니다. 제물의 제일 원칙은 온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는 자신은 너무너무 형편없고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런 발견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예, 이것은 구약의 복음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의 둔감성을 바르게 인식한다. 죄의 둔감성을 바르게 인식한다. 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정말 둔감하게 있었습니다. 죄는 영적인 예민함을 아주 무디게 만듭니다. 예, 만약에 다윗이 죄의 둔감성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려줄 때 화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4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바르게 인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바르게 인식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이 일 외에는 정말 신실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좋은 것만 말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안 좋은 것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평가인데 그것을 바르게 의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를 미루지 아니한다. 회개를 미루지 아니한다. 예,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은 불변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하심, 포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유튜버. 예. 포부는 형용사이고 투부는 명사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샘플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약의 악한 왕의 전형으로 아합을 이야기하는데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것 외에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예, 그 안에 이세벨이 한 것이지 아합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남의 아내 빼앗아오고요 그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편 23편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34편 8절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기 선하심이 다 토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선대함을 받은 사람, 예, 유튜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선대함을 받은 유튜버가 다윗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각자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버티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둔감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작은 죄에도 예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으며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샘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샘하실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땅에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샘하심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바라옵나니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여전히 팬데믹의 상태지만 코로나19보다 크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유튜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비대면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나누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르게 새기며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